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라 눌치 왕 때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죠. 이 박재상이 자원에서 났습니다. 왕자 두 명이 고구려와 일본의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고구려에 찾아가서 고구려 왕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해서 왕자를 모시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었죠. 일본의 왕은 그때 아주 교활해서 왕자를 내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신라의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일본의 왕은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왕의 신임을 얻고 난 이후에 왕자를 신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왕자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마지막에 화형을 당합니다. 끝까지 신라에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재상의 충성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신라에 남아있던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간 남편을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치술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본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그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굳어져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죠.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망부석이 남아있는데요. 바랄망자에 지아비 붙자, 지아비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기다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적진으로 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치술령에서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기다림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기다림으로 하루를 채우게 하셨고 일주일을 채우게 하셨고 그리고 일평생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은 이 지구는 지금 이렇게 신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짧게는 하루 중에 안식을 기다리게 하셨고 조금 길게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기다리게 하셨고 좀 더 길게는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안식을 그나마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고 손바닥 넓이만한 아주 조그만 길이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길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보면은 좋은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다 출가를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좀 부유하게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처음부터 기다리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안식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밤에는 어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안식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하는 이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녁에 참 안식을 누리려면 낮에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낮에 실컷 놀다가 저녁에 안식하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밤에 또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맡은 일을 낮에 열심히 하고 나면은 저녁에 맞이하는 그 안식은 정말로 꿀맛과 같은 휴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는 이처럼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안식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죠.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이 새벽의 문화가 아니라 밤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밤에 안식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밤에 그의 자식들이 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시뻘건 불빛 아래에서 두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춤을 추죠. 지옥에서 본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 위에 그러한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죠. 하나님은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새벽에 이른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의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정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문화입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새벽에 세상은 그제서야 흥청망청 마시라 부어라 하다가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어가서 완전 거꾸로입니다. 무슨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다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의 안식을 기다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 패턴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안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안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또한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월화수목금토 이 6일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안식할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일곱 번째 날, 이 안식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이 안식할 날을 동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주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도, 목사님 교회 가도 별것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가도 별로 그렇게 웃을 일도 없고 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임해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눈을 오로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할 저녁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이 주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주일이 또 이렇게 빨리 다가왔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영혼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금요일이네. 아직도 토요일이네. 그리고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이 영적인 일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은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육신도 강건하게 되고 영혼도 강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한 일이 생겨야, 누구든지 박수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는 어린 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감사한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주관해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의지를 작동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벌써 주일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토요일이냐고 빨리 좀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성도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월화 수목 금토일을 지내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방점, 정말로 멋진 그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의 안식을 기다리고 일주일의 안식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마지막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 숨을 몰아쉴 그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이날을 기다려왔지 나도 이날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주님의 가슴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춤을 추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한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날과는 또 다른 지극히 멋지고 아름다운 이 전 우주에서 단 한 번밖에 있지 않는 그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천국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그날을 기다리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주시는 안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주시는 안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성도가 건강합니다.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면서 저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주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천국, 그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의해서 깨어서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를 들으신 말씀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집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죠.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집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실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화형에 처할 때조차도 그들은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그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형제 자매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이 성도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님을 천국에서 배없는 영광을 모두가 다 누렸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네,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성도들은 다 그 신앙을 꼭 붙들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까? 하루에 안식을 기다리는 성도, 일주일에 안식일을 기다리는 성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성도, 재림하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기 맡겨주신 개인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종들이 먼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그 주인이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떼를 맡은 종은 그 소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근데 주인이 곧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소떼가 있는 우리로 가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동구 밖으로 나가서 주인이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그 종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청소해 주지 않아서 소들이 오물투성이가 되었고 하루 종일 잘 먹지 못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동구 바깥으로 나가서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고 있다면 이 종은 주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책망받을 겁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할 여종도 주인을 그리워한 나머지 부엌을 떠나서 동구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주인이 언제 오십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종들이 제때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먹여야 하는데 그 일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들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실 예수님만 사모함에 기다리겠다. 잘못된 겁니다.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무엇을 물어볼 것 같습니까? 소떼를 맡은 종에게는 내가 맡겨놓은 소떼를 어떻게 돌봤느냐라는 것을 결산을 할 겁니다. 그때 저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남겼죠.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싸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는 그 종이 정말로 잘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지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솜씨를 가지고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때 워너메이커는 단숨에 거절을 했습니다. 각하,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못 맡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 하에서 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하겠다라는 것을 수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조건 하에 그는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자신의 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내 본업이고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장관직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완전히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 졸며 잘새라고 되어 있죠. 다들 졸며 잤습니다. 근데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릴 그때에 다들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훌륭한 군대는 잠을 전혀 자지 않는 군대가 아닙니다. 잠을 자면서도 준비를 해놓은 군대가 정말 훌륭한 군대죠. 비록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비상 나팔이 울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제 위치로 달려가는 군대가 정말 단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 게릴라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로 바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출동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이 소대는 일주일 내내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군복을 입고 잠을 잡니다. 원래 FM대로 하면은 전투화도 신고 침상에 거꾸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화는 벗고 대신에 전투복만 입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이 울리면은 바로 일어나서 단띠를 착용하고 철모와 이 소총을 메고 위병소 앞에 실탄을 지급을 받고 출동하는 그 시간이 5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군용 트럭을 타고 게릴라가 출현한 그 지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부대는 이와 같이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비상시에 바로 일어나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대가 좋은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밤에 잠을 푹 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는 성도, 바로 이 성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안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또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은 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또 안식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성령과 더불어 잘 동행하면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